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듣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에 왔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본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회개를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그 메시아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 우리가 본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세례입니다.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하나입니다. 뭐 그 말씀의 뜻이 여러 개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 가지로 끝냅니까? 뭐 수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가 그럼 또 무슨 의미인가? 그걸 보고자 합니다. 21절 하반부부터 그러면 제가 22절까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세례를 이미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고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후는 즉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가복음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에 오늘 보는 구절을 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일을 오늘 보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즉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보증과 인가를 받으시며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요한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라집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세례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사라집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세례 요한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과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 이런 걸 보이다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사건에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직접적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나중에 9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신약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없어지는 것이죠. 즉 구약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화살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다가 그분께서 오심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로서 참 신랑 예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없어집니다. 바로 이 없어지는 삶,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서는 지금 그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기독교 삶이 아닙니다. 뭐 어떤 목사가 뭐 어땠고 어떤 장로가 어땠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독교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업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것, 기억조차 안 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해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오늘 읽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증거해 주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겠는데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 성경의 이 문구를 찾아보면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런 문구를 쓰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사실 모릅니다. 뭐 하늘이 열린다. 우리가 말은 대강 알아듣겠지만 눈으로 이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뭐 하늘에 구멍이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현실이 항상 뒤따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하반부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본 이상인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무엇이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왜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구약서부터 증거해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 즉 성령님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또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누가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읽으면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에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읽은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지금 누가가 증거하죠. 즉 이렇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께서 메시아다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 지금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은 또 뭐냐?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9절 거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지금 앞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심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심을 보며 확신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그 현실을 보며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걸 보며 메시아구나 딱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 지금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로 우리도 확신합니다. 이게 계십니다. 그러나 이때 눈으로 보여지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더 우리가 말씀으로 계시를 갖고 있는 것보다 약합니다. 오히려 말씀 계시 이거는 우리 누가복음 1장 처음에 우리 세 번 시작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형체로 비둘기 같이 지금 내려왔다. 비둘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진짜 비둘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비둘기 하면 저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 먼저 비둘기 하면 성경에 노아 홍수 때의 그 비둘기가 생각이 나죠. 그때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 비둘기의 의미가.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즉 그 노아 때의 비둘기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예표 수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형체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새같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지금 새 창조의 그 현실도 증거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뭐예요? 성령님의 시대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죠.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표 수준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새로운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집니다. 이 부어지는 성령님이 부어지는 이 모습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했습니까? 기름을 부은 기름을 부으는 거죠. 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예표됐는데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부음이 예표됐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부어집니다.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왜?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지금 기름이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부어집니다. 이분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하반부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이라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이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메시아인데 구약 구절들을 통해 보면 종입니다. 고난의 종. 그분이 지금 오신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편 2편 7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왕위에 앉으심을 또 말하고 있었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사실은 메시아라 또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심으로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과 70절을 보시면 67절에 가로대 너는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70절에 가면 다 가로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사도행전 9장의 20절과 22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굴복시킵니다. 이 뭐 두 절 차이죠. 20절, 22절인데 한 군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전하는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될 거죠.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무 증거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즉 하나님인 동시에 또 사람,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 가지 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 종이 되심이 계시됩니다. 이 말은 종합하면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루시는 분, 구약부터 약속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참 메시아임이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일은 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오신 건데. 그래서 그 백성들 안에 사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이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고 놀랍니다 매주.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든데 그 준비가 끝나면 뭐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힘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또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 거기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17장 28절에 우리가 그에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즉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사도행전 17장 28절 영어로 외우면은 더 아주 클리어합니다. 즉 내 존재 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는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란 말 틀렸죠. 왜? 그렇게 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참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뭘 이루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뭘 했냐? 뭘 이뤘냐? 이걸 얘기해야죠. 그래야 그게 나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했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천국 가서 내가 누구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셔주셨고 뭘 이뤄주셨냐로 내가 누구냐가 쓰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뭐 자기가 뭐 어쩐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되는 거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벌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이거 못 깨달으면 이 참 기독교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내가 세상에서 뭘 한 거와 무슨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게 세상에서 뭘 이룬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 것이 이 목사로서 뭐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건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데 근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럼 보세요 한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빼고 그분의 인성 수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 성경이 약속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일들이 다 우리의 구원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도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 일, 우리한테도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내 현실이라니까요. 나한테도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강림하셔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항상 같이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 잘하는 능력,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기독교의 능력.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인내하는 능력. 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내줄 수 있는 능력. 다 버려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우리도 아들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하반부에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강림하신 현실이 보이십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전하려고 복음이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나한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안 들리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소리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말씀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스바랴 3장 17절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도 말하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니 기뻐할 게 뭐를 했다고.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현실입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음성을 들으시면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자랑하고 저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기나 해요. 그 자랑의 말이 그게 무엇과 소용이 있다고. 정말 기독교를 모릅니다.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어디 교회에 와서 그런 자랑을 하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게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말씀 준비하면 이게 아 이게 그냥 영원히 남아야 되는데 며칠이 남아요. 아니 그냥 그거 누구한테 설명을 합니까? 그거 직접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다른 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무슨 상황이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건 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이 엄청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없어지는 것이.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못난 저희들 또 죄짓고 살 텐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죄짓는 그 강도나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